오늘 우리와 함께 2시간 강의를 해주실 분은 국민대학교 이호성 교수님이시고, 이호성 교수님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정경호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 6,000명 정도 전국의 교수들이 여기 이제 가입을 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동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호성 교수님이 제게 한 3주 전쯤에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의 이름이 위선자들 이렇게 돼 있고, 부제목이 새로운 수탈계급과 전체주의의 민낯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로반 질라스라고 하는 분이 과거 유고슬라비아에 거의 공산당 탑에 올라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공산주의의 실체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책을 이제 저술을 했고,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이것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면에서 저자 직강이나 비슷한 그런 건데, 우리 이호선 교수님 모시고 공산주의가 무언가, 이 위선과 그 다음에 기만, 그 거짓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 2시간에 걸쳐서 듣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동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답답하시죠?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간 일이 많고, 정말 2019년, 특히 2019년 작년 여름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식, 정의, 윤리, 공정, 이런 것들이 다 뒤집힌 이 사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한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하,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에서 공동체를 같이 선하게 이끌려 나가고 하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고, 이 책을 제가 보면서 확실하게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뒤에다가 뭐라고 소개해 놨냐 하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2019년 8월 이후에 한국을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1957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로반 질라스라고 하는 과거의 구유고 연방의 부통령까지 올라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티토라고 하는 사람에 이어서 제2인자가 됐던 사람, 유고 연방의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그 밀로반 질라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과거에 그 대학 다닐 때 왕정에 대항해서 이 소위 말하면 그 저항 운동을 하다가 투옥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유고 공산당의 핵심 멤버로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유고 연방이 만들어졌을 때 부통령까지 올라갔죠. 그런 사람이 스탈린을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을 보면서 이런 전체주의, 특히 일당 독재 가지고는 소망이 없겠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이 행하는 그 이중적인 행태를 보니까 도저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글을 한 18편 정도를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유고 연방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다가 바로 한 달 뒤에 모든 공직에서 추방되고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번의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감되기 전에 그 책을 또 하나 써서 그 원고를 미국으로 보내게 돼서 출판되게 된 것이 바로 제가 이번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한, 원래 원제는 더 뉴 클래스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더 뉴 클래스, 그 새로운 계급이죠. 새로운 계급의 위선, 이것을 고발하는 책이 1957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는 미국 그 신입 대학 신입생들이 읽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토크빌이라고 한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함께 대학 신입생들의 교양서로 추천받고 많이 읽혔던 그런 책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번 1957년에 한번 번역이 돼서 나왔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본어 책을 중역을 했던 것 같고 그 후로는 이게 다 절판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 책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 두 번에 나눠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위선자들의 뿌리와 정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로반 질라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밀로반 질라스는 제가 쭉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유고의 이승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고의 이승만이냐?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부터 공산주의 실체를 아신 분이죠. 이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20대 때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공산주의 실체를 알았던 분이고 밀로반 질라스는 자기가 공산당원으로서 핵심 멤버로서 이론가로서 활동하면서 비로소 공산주의 실체와 한계를 안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 실체를 깨뜨려봤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본 점에서 이승만과 질라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질라스 이 사람이 1957년에 쓴 책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놀랍게도 동유럽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북한의 오늘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해 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예언자적인 그런 기질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국보가 되셨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셨고 이 밀로반 질라스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부통령으로 있다가 그냥 그 실각하게 된 그것이 유고의 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밀로반 질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선의 뿌리는 어디 있냐? 마르크스주의에서부터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사실은 그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선 아닙니다. 본인도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굉장히 무익한 짓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행하는 행태를 봐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려고 그 사람의 그 행실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보려고 하면 열매를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굉장히 공허하다. 그런데 이미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모순되어 있다. 마르크스 이론에 보면 변증법과 유물론 다 아시는 변증법과 유물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모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증법이 자기들 대해서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증법이 제대로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게 된 공산주의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변증법적인 발전이 거기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이 사람들의 독선, 마르크스의 독선과 그 교만함이 묻어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사회법칙을 알고 있는데 그 사회법칙을 자기들이 구현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육신한 집단, 자기들 혁명가 집단을 사회법칙의 성육신한 집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했기 때문에 절대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회법칙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법칙의 구현자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의 또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변증법과 유물론 외에 진화론이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모든 활동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 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법칙도 사회도 생물이 진화하는 것처럼 진화해 나간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화에 어떤 예외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미 거기에서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진화를 한다? 거기에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화라는 데서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모든 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에서는 살아남으면 강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연법칙, 사회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 바탕이 흔들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윤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마르크스는 사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르크스가 갖고 왔던 이 변증법, 유물론 이런 것들 그 당대에 있었던 사고 또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던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뺏겨온 것입니다. 전혀 독창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마르크스는 당대 산업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층민중의 그 불행한 삶 또 자본가들의 그 수탈 이런 것들에 대한 동정, 민중의 분노 여기에 이것 하나 일원화시켜서 불을 붙여주는 정치운동의 에너지로서 이걸 쓰는데 그게 효과적인 것이었지 만약에 마르크스 당시에 그러한 수탈과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마르크스 이론 자체로는 전혀 이게 정교한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잊혀져 버리고 만 그 질라스 말에 의하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이론 중에 하나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빈약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라 자꾸 선전선동을 합니다. 선전선동을 하면서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거기에다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순간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전선동과 과학을 섞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산체제, 이 공산 전체주의의 가장 큰 거짓말이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사회적 소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혁명이 일어난 것은 자본가들의 수탈, 그 계급적 수탈을 우리가 빼앗아서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고 필요하면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냐?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생산수단과 자원을 다 가져와서 모아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계획을 해서 누구한테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본질은 뭐냐? 사실은 그게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소유한다 그러면 소유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이걸 뭐 적당하게 값을 주고 뭐 이렇게 빌려주거나 팔관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사용과 수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필요 없으면 아예 버리거나 누구한테 팔거나 아예 소유권을 떠나버리는 거죠. 처분하는 것이죠. 사용과 수익과 처분 이 세 가지가 소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하에서 모든 자원을 집단적으로 내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얻고 그 사람들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유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소유하는 집단이 그냥 공산주의 집단으로 바뀐 공산주의자들로 바뀐 거죠. 그냥 소유라고 하는 말이 관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 소유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게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제는 맞아 옛날에 미운 놈들이 갖고 있었던 저놈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빼앗았지 집단 소유니까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우리 거네 우리 것이네라고 하는 환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들이 노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관리한다. 더구나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것이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관리를 물론 국가가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관리 주체는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 바뀌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감시되기도 하지만 저기는 사법 시스템도 없고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바뀔 리도 없고 대대로 관리, 소유라는 말만 안 쓸 뿐이지 대대로 사실상 소유하는 그러한 계급이 하나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밀로반 질라스가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집단 소유라고 하는 그 가면 뒤에 숨은 그 위선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계급이 하나 생겼다. 이 새로운 계급은 자본가들 이상의 계급이다. 자본가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뭔가 기여를 했어요.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직 권력만 가지고 지금 이 집단 소유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만희 뭐 신천지 이 양반이 그 구속이 됐는데 한참 그 문제가 됐을 때 그 TV에 보니까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다 그러고 자기는 무소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계급이 쓰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주의적이니 사회적이니 국가적이니 계속 거창한 말로 해갖고 그 말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허구인 거죠. 그거를 계속 가리려고 아주 그 포장하는 그 용어의 그 달인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잘 보죠. 저 사람들 참 말은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저 사람들이 한 얘기 속에는 당연한 말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럴듯한 말도 다시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 나서서 왜 너희만 관리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단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프롤레타리아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해서 다 집단적으로 들어가냐? 아닙니다. 공산당원이라고 해서 다 집단적 소유의 주체가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냐? 아니죠. 공산당원 중에서 핵심 중에서도 소수 중에서도 1인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맞고 싶은 얘기, 아주 껄끄럽고 가장 민감한 얘기가 뭐냐 하면 왜 너희만 하지? 우리한테 권리 안 줘? 그게 우리 거라면서?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 권력은 사실은 이제 경제에서 나옵니다. 혁명을 할 때에는 무력에서 나왔습니다. 혁명은 무력을 통해서, 모택동이 그렇게 얘기했죠. 총구를 통해서 권력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권력 유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음에 권력 유지는 그 권력을 통한 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그런 자본주의를 뒤에 보면 국가 자본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클렙토크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들의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갖고 있는 도둑들이 경제권을 다 틀어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면 아 권력 놓치면 되지. 권력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부를 놓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부에 그렇게 집착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 공산당원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국내에 있는 자산을 압류하고 동결하고 또 거기에 있는 뭐 자녀들의 그 여권을 뭐 여권을 취소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아주 급소를 맞았다 그렇게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경제 문제에 가장 아주 그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자기들의 재산 소유를 강화하고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아주 유일한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 소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진 것이 뭡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너희들 행복하지? 행복하지? 이렇게 세뇌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에 여러 가지 그 보지 않습니까? 북한 보면 그 뭐 미사여고 그래갖고 뭐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이라고 어쩌고 그 맨날 떠들지 않습니까? 행복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데 왜 떠드냐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통해서 왜 행복하다 세뇌를 하고 누가 나서서 왜 이렇지 떠들면 너 이상한 놈이다. 너는 모두가 행복하다는데 왜 그러냐. 이건 이제 당의 정책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청하고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큰 걸 만들어내고 유토피아라고 이제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개혁이라는 걸 가끔씩 하죠. 민심을 끝까지 누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폭발하는 민심을 이렇게 약간 달래기 위해서 개혁 노름을 할 때 또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말을 씁니다. 말의 이제 언어 조작의 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의 한 단계 뭐 발전한다든지 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그 농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마다 아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새로 나올 때마다 저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새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단 소유라고 하는 이 병폐가 그러면 저들이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한 부패, 자기들의 경제적 세습, 이 문제로만 그치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회 전체를 다 타락시키는 거죠. 이 집단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누구 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그런 문화권에서 살다 온 분들로, 근데 느끼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저분들은 약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갖다 쓰고도 그걸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주변에서 느끼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고 집단 소유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는 누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가져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죠. 저 사람 것도 아닌데 근데 갖다 쓰는 거죠. 질라스가 이 점을 이미 이 책이 1957년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고 공산당이 사실은 들어와서 공산주의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밖에 안 돼.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공산주의 제도에 있어서는 절도, 남의 훔치는 거, 착복,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 국가적 재산을 훔치도록 하는 것은 가난 때문에 훔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훔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데도 훔쳐요. 갖다 놓기 위해서. 멋대로 집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쓰기에 꼭 알맞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소유라고 하는 이 정치체제, 사회제도가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윤리의식을 다 타락시키는 그 근본적인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민중들의 그 사고가 이제 그렇다면 일반 민중들의 사고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타락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한 거죠. 아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소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 재산이고 이게 바로 내 거예요. 나중에 들킬 염려도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나중에 탄로날 염려도 없어요. 무슨 검찰 뭐 수사해가지고 감옥 갈 일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을 때,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견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루아침에 그냥 당의 노선과 반한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뭐 우리로 말하면 형법상의 어떤 뭐 죄명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자기처럼 마음대로 쓰는 거죠. 뜯을 때 자기 거면 좀 아끼겠죠. 남의 건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자기 것처럼 쓰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고 남의 것처럼 쓰기 때문에 아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기회가 다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제도가 갖는 소유와 통치의 본질이라고 질라스가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집단 소유가 갖고 있는 게 사회가 어떻게 되냐? 생활 가치가 파렴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생활 양식을 지배하는 것은 불안입니다. 어떤 불안이야? 별탈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소련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하루를 회상합니다. 그날 하루는 보통은 빵을 한 개를 먹는데 어떻게 해서 얘기를 잘해가지고 빵이 두 개가 왔어요. 그리고 뭐 툭하면 사상교육에 불려갔는데 오늘은 사상교육 하라고 호출을 당했어요. 호출을 당하지 않고 빵 한 개 먹을 거 어떻게 말을 잘 꾸며가지고 빵 두 개를 얻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루의 삶입니다. 불안만 없으면 그저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 본질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중뿐만 아니라 상위에 있는 지배 계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북한의 김정은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총살당하고 그러잖아요. 대신 이제 누릴 만큼 누리고 또 불안의 그 정도가 일반 민중보다 좀 덜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관료주의,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인의 진화론과 맞물리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있으면 그게 강자인 겁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윤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날 그날의 불안을 더는 겁니다. 불안을 덜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시스템 하에서 모든 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다 그들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일용할 편안함, 그거 가지고 늘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사이.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딱 있는 건 뭐냐면 당의 헌신과 충성, 이겁니다. 공산주의 시스템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산주의가 왜 무능한가? 사람을 능력을 보고 역량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오직 헌신과 충성도입니다. 우리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에도 이렇게 보면 능력이 안 되는데 헌신과 충성심 가지고 그 헌신과 충성심이 의심받을까 봐 과잉 충성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 이런 정치 시스템이 바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는 파렴치한, 이것은 아주 일상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 뭐가 있냐? 집단 소유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경제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 혁명도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러시아 혁명도 사실은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외국 자본에 의해서 많이 침식당하고 짜르 체제의 폭정에 많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혁명도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도 산업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산업화 못했죠. 레닌이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그 혁명 뒤에 우리가 있었다, 우리가 조정했다, 역사는 우리가 움직여간다, 그리고 끝에 꼭 숟가락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야, 러시아 혁명 당시에 이 혁명을 그렇게 아주 소위 뭐 어묵했던 시절, 암울했던 시절에 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준비된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법칙을 아는, 진화론에 따른 사회법칙을 아는 우리만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 넘치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대부분 보면 뒷북을 친 겁니다. 혁명이 끝난 다음에 거꾸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레닌도 1917년 2월에 러시아에서는 두 번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17년 2월 혁명이 있었고 10월 혁명,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레닌은 1917년 1월에 스위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노인 세대, 그 레닌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이 노인 세대들은 살아서 이 러시아 혁명을 볼지 모르겠다. 볼 수 없을 것 같다. 너희 젊은 세대들이 그런 혁명을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10월 달에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는 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혀 시대가 부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러시아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불만 요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가장 조직되어 있던 무력을 가지고 또 조직되어 있었던 이념적인 걸 가지고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권력을 잡아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혁명 다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자기들이 옛날부터 계획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한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계급은 자원을 모조리 장악했죠. 명분은 뭐냐?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제 권한을 확장을 시킵니다. 이 러시아 혁명과 그동안의 다른 혁명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와 경제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어요. 정치는 전제주의적인 절대 왕정의 정치였고 모순된 거. 이 경제의 하부 구조로 가면 부르주아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 나름대로의 그 어느 정도 부를 형성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의식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것을 정치가 못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혁명 뒤에는 누가 질서를 잡아갑니까? 당연히 이미 과거의 정치 제도라고 하는 껍데기 밑에서 있었던, 그러나 이미 완벽하게 준비됐던 시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민들이 나서서 혁명 뒤에 질서를 재편하고 가게 되는데, 러시아 혁명은 전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력만 가지고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 것은 그때부터 경제권을 잡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 생산수단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자기 지배계급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경제에서 불균형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 고도로 집중해서 자원을 거기에 집중하죠. 미국보다 달나라 먼저, 저 인공위성 먼저 써올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완전 저 바닥이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상상적입니다. 지배계급을 위해서 민중을 동원하는데 뭐가 효과적이냐? 뭐를 과시하면 좋냐?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이 국민들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경제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배계급, 새로운 수탈계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곡관 속의 주인. 어떤 곡관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끌어모아서, 야, 우리가 다 뺏었다, 다 뺏어서 우리 곡관에 쌓아놨다. 여기가 우리 곡관이야. 그러고는 곡관에다가 문패를 크게 답니다. 이건 우리 거.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흡족하죠. 야, 저게 우리 거다. 근데 이미 자기들은 저 뒷구멍 파고 그 안에 뒤로 들어가서 그 곡관에 가서 마음대로 먹고 있는 겁니다. 곡관 속에 쥐가 되는 거죠. 배부른 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혁명할 마음도 아마 거기도 없을 겁니다. 북한이 해방 후에 김일성이 뭐 그 기와집에, 인민들을 기와집에 살게 하면서 이밥에, 뭐 이밥이 쌀밥 아닙니까?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잘 살아보세요 했던 걸 여태까지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러면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아직 공산 지배 집단 자체에 무능이라고 하는 DNA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주 시각이 편협하죠. 그리고 비현실적이에요. 안에 갇혀 있고 안에서 권력은 절대적이고 바깥 세계와는 절연됐죠. 완전히 비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서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될 수 없죠. 그다음에 약탈에 재미 붙였어요. 약탈해서 실컷 자기 일신의 삶의 안전과 향락이 보존되는데 뭘 굳이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 굉장히 오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법칙을 알고 있다, 경제법칙을 알고 있다, 인류의 모든 법칙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부추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 혁명에 한번 성공했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 우리가 성공했잖아.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다른 것도 성공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경제하고 그 폭력을 동원하는 혁명과 완전히 다른 거죠. 조폭이 시장에서 그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자기가 경제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조폭으로서의 성공과 경제학자로서의 그 관점, 그 역량,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이 폭력을 동원한 혁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마치 특별한 과학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고 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알래스카 그 곰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곰이 재미있는 습관이 있답니다. 모든 걸 다 씻어 먹는답니다. 모든 게 있으면 다 물에 헹궈서 먹는답니다. 굉장히 위생적인 곰 같은데 신선한 과일을 따가지고 흙탕물에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공산 지배 집단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금과 옥조로 받드는 마크스주의, 마크스 레닌주의, 그 다 조잡한 이론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성경처럼 바이블처럼 딱 갖다 놓고 그게 모든 게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뭐든 거기다가 일단 다 대보고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적을 숙청할 때도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경제는 경제대로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막스 레닌주의를 갖다 붙이니까 마치 알래스카 곰이 신선한 과일을 따다가 흙탕물에다 묻혀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끝판에 뭐가 있냐? 자유의 종말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경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을 제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이 사겠다?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저 사람이 이걸 사겠다? 이 모든 거래는 거래에 필요한 모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옮기는 행동을 하고 하는 인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일 신념,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종교보다도 더한 강한 신념을 요구하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아예 죽어버리는 거죠. 경제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인간의 개인 시장에 나오는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는 시스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소유의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 집단 소유의 대상은 물질적 자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자, 물질적 자원이 다 한 군데 집중이 되고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 그룹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분배된다 그러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집단 소유 속에서 최고의 낭비를 질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낭비, 최고의 낭비는 인력의 낭비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과거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가서 세워라, 내워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련 그에서 소비에트 그 정치 체제에서 그 사유를 허용했던 조그만 농토가 있었는데 그 농토가 전체 농지의 1%야. 그 전체 농지의 1%만이 우리로 말하면 뭐 텃밭 같은 거겠죠. 그 자기 집 옆에 붙어 있는 그 떼기밭 뭐 이런 거 조그맣게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전체 농지의 1%였는데 소비에트 전체 생산량의 25%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은 법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토지의 경작은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자유의 양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면 꿈을 갖고 있는 농군들이 스스로 그 땅을 애지중지해서 거기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경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 내에서 경제는 그 백년하창이다. 이와 반대로 계획경제를 성공시킨 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거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한 세대입니다만은 5년 단위의 경제계획의 원조는 사실 살립니다. 소비에트부터 시작합니다. 다 실패했죠. 아시다시피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성공한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질라스가 1957년에 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에서의 정부 역할의 현저한 경향을 보이는데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정부인지 그때는 버마를 얘기, 미얀마 지금 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민주주의인지 인도도 그랬습니다. 군부독재인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묻지 않는다. 그 당시에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개발에 뛰어드는 것 일종의 제3 후진국일수록 그것이 하나의 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미얀마가 성공했습니까? 인도가 성공했습니까? 이집트가 성공했습니까? 하물며 스탈린이 성공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 정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계획경제를 통해서 계획경제는 필요한 거죠. 계획경제에서 어느 정도 권위주의, 독재 불가피했고 그 결과가 뭘로 이어지냐? 모든 사람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느냐? 그게 뭘로 이어지냐? 심지어는 그것이 중산층을 양성해서 그 잘 살게 해준 사람에 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까지도 가능한 시민사회를 양성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혁명가는 누굽니까? 아마 마르크스가 지금 살아온다 그러면 제일 높이 평가하고 만나고 싶어 했을 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었을 것 같아요. 공산혁명이 내걸었던 적어도 산업화, 경제화 이런 거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계획경제를 특정한 계급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 전체의 그 독재를 하면서 했던 그 권위적인 그 권력들을 거기에 몰아서 집중해서 국가경제 전체를 고르게 부흥시키고 발전시켰던 거기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 중에 하나가 대외 개방형 경제였죠. 수출 주도형 경제였는데 1957년에 밀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물 교환이라는 바로 그 요인 때문에 후진 국가들의 경제와 국민적 삶이 수탈되고 선진국들의 종속되도록 몰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라스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소련이 스탈린이 자기들 공산권 경제 블록을 만들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소련으로부터 주고받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물물 경제 수준이에요.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른 길은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은 없다는 거죠. 그 선진국 시장을 뚫려고 내는 시장 다른 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나온 얘기냐? 1957년 질라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1961년 그 이후에 성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자유대한민국의 강점 뭐냐면 꿈이 있는 사회입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80년에 그 공고를 갔다가 3주 만에 중퇴를 했습니다. 제 적성이 안 맞아서 담을 뛰어넘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구미전자공고라고 하는 것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 교복에를 보면 조국 근대화의 기수 이렇게 했고 여기 딱 이렇게 교복 옆에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꿈이 있는 사회죠. 국민들에게 꿈과 자유를 주면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죠. 자유를 안 주는 순간 국가가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게 편한 세상입니까? 국가가 먹을 걸 잘 줄까요? 국가가 하는 급식, 옛날에 감옥 들어가면 콩밥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콩밥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국가가 주는 급식을 받아 먹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요? 그리고 문제는 그 급식을 누가 나눠줍니까? 급식 나눠주는 사람, 그 급식 똑같은 급식 먹을까요? 교도소에서 죄수들하고 간수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을까요? 아니죠. 국민들에게는 그냥 콩밥 주고 자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곳간 뒤에서 생쥐들이 온갖 것을 다 먹죠.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의 부패, 북한의 그런 고위직들 부패 아니겠습니까? 꿈을 주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의 그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 본질은 뭐냐? 시간이 다 돼서 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서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이 국가자본주의 그러니까 저희는 국가라고 하는 말 괜찮은 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말은 소위 뭐 우리가 말하면 그 외국을 지칭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레닌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폭력 집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척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뭐 속된 말로 뭐 무슨 지금 우리가 뭐 무슨 토착 외군이 뭐 그런 정도의 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질라스가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을 때는 너희들은 정말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클렙토크라시라고 하는 게 도둑 정치라고 합니다. 도둑들이 앉아서 있는 것이죠. 기생충이라는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직업으로서의 권력 또는 정치는 타인의 희생이 토대 위에서 기생적인 생활을 이어갈 것을 바라며 또 그렇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누구한테 가장 이상적이라고요? 기생적인 그런 습관, 그런 걸 꿈꾸는 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체제가 바로 이 체제고 바로 지금 이 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또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본질은 뭡니까? 사실은 이슬람 근본주의보다도 더한 신정국가입니다. 질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념의 압제를 특징으로 하죠. 그 이념을 어디까지 가져가냐? 시인의 영감 속에, 심지어는 연인들의 꿈 속에까지도 강제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다. 곳곳에 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 정부의 철권 통치하에서는 공기도 빛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을 세우고 부통령까지 올라가고 연방의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악질이고 제일 후진대가 됩니까? 북한 공산집단. 레닌, 스탈린 내려올 때마다 한 계급씩 더 질이 낮아져요. 그래서 거의 완전히 사교집단이죠. 세습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북한 헌법에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질이 낮아도 저렇게 질이 낮은 데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진화론에 따라서 사회법칙에 따라서 사회가 점점 진화된다고요? 공산주의 과정을 보면 진화가 아니라 점점점 악화되고 끝까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스탈린 그 다음에 동유럽의 공산주의는 아주 북한에 비하면 양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여류 정치학자하고 이 공산당, 나치, 전체주의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치즘이나 볼셰비즘 모두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기구를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가 성취되었다고도 주장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권력 장악이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 장악이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일 뿐이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인의 머릿속에 연인들의 꿈속에까지 들어가서 당이 생각하는 것, 당을 지배하는 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그걸 꿈꾸는 것이고 권력을 잡은 것은 그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수단을 통한 권력장악은 목표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다. 결코 운동의 끝이 아니다. 운동을 멈추게 할 정치의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망령의 본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